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조금 고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수준낮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영해를 한다는 둥 하는데 이게 성경하고 맞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자세하게 들어보면 뭐 질서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그냥 지 깨달은 대로, 지 느낌 가는 대로 감정이나 아니면 뭐 이게 뭔가 오는 대로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한 40일간 머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머무면서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기록된 흔적들이.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뭐 평안하다. 평안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는 이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40일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중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언급이 됩니다. 하나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5절부터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요. 24장 25절부터 시작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다른 말로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모여있는 열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그 잠시였을까 아니면 40일 내도록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 부분들을 전가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했던 여러 흔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책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가장 중요한 타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셨던 가장 강력한 사역이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역보다 훨씬 강력한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비교해서 연결해서 본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깨닫게 하신 내용을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깨닫게 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 딴 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 이런 집이 있고 분양가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딴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고 얘기할 때 그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산, 세계복음화가 틀림없이 언급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가장 중요한 타임 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 하나. 또 두 번째, 성경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성경을 깨닫자라고 해놓고 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신비한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지구상의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목회자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원리를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다섯 가지는 다 원리를 찾아내요. 뭐 오만 원리 다 찾아내고 나중에 지한테 물으면 자기가 몰라. 이게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것이 깨닫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즉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튼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라고 얘기하면서 그 깨닫는 내용이 46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가 또 이르시되 이같이 성경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에 이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구약에 기록된 게 뭐냐면 핵심이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누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그 구약의 얘기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하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즉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가는 방향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올바른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딴 말을 하면 이게 틀린 말이야. 성경을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그 세계복음화 그리고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의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천지에 이렇게 가신 분들을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이렇게 성경 해석 방법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의가 딱 있어가지고 뭐 산은 무슨 뜻이고 물은 무슨 뜻이고 이건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놓고 해보니까 말이 되거든. 그래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해결되거든. 예를 들면 지금 도무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홍해 건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이단치고 성경 깨닫는 이런 방법을 안 쓰는 이단이 없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단, 신비주의, 그 다음에 뭐 교주를 전부 이렇게 이 목회자들을 아주 이상한 교주로 만드는 그런 단체치고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할 때 깨닫는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원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야 원리가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뭐 비밀 뭐 저 무슨 비밀인지 그래가지고 오만차기 해가지고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맞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하신 바로 그 짧은 성천하시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깨닫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그 깨달음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만저만 오만 얘기 다 하는 얘기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만 얘기 다 하면서 결국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전 세계를 건져내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깨달음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주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이상한 데로 끌려갑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들썩이면서 얘기해주면 다 빠져갑니다. 아니, 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대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무엇이 흐르는 물이요. 조금 이래가지고 하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지. 그래, 넘어갑니다. 성경 저쪽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뭔가 신비한 걸 깨닫는 걸 얘기해주면 뭔가 신비한 것 같거든. 그게 다 아는 거지. 말세 때 더욱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그 내용이 뭔가 말이에요.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저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원리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원리, 뭐, 이게 성경 본문 하나 갖다 놓고 기가 막히게 뽑아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볼때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주일날 제목도 제가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수 있으면 성경이 있는 본문 그대로로 옮겨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경 본문 전체를 설명할 때이 구절보다는 말로 표현할 때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본문 그대로를 왜 그래? 제 것을 가미하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친단 말이에요. 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제가 항상 목말랐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대중들을 위한 메시지는 많이 주셨습니다. 뭐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메시지가 제자들만 모아놓고 했다기보다 무리들과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많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사건이 그때만 있었겠냐 말이에요. 3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역하고 와서 피곤해서 야 자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건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항상 어릴 때부터의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그때 중요한 건 그때잖아요. 그때잖아요. 요번에도 얘기를 못하겠네. 지금 갔다 온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겠네. 오늘 오후 예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이제 우리가 나라와 지명 이름, 사람 이름을 언급할 수 있도록 딱 우리 식구들만 모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식구들만 모였었을 때 했을 얘기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아무 얘기 없었겠냐.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그 제자들과의 사역이 더 핵심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제자들과 무슨 메시지를 했겠냐? 지금도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과 가끔씩 그 뛰어난 사람들과 점심 한끼 하는 것에 경매를 겁니다. 예, 제일 뭐 우리나라 전 세계가 된큰 투자자들하고 좋은 점심 식사 가지면서 대화하는데 경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억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경매 그랬으면 좋겠는데 10억씩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경매하면서 그 사람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나와지는 이익이 10억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경매를 붙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이 그 정도 가치가 없겠냔 말이에요. 너무 좋은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얘기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게 이 본문에서 사실 풀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끝에 44절 끝에 보니까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늘 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44절 중반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쭉 풀어주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내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뭔 얘기했냐면 함께 있을 때에 구약 전반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들고 일일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지금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성 자체가 이 어떤 그 주어진 것을 꾸준히 하는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줬을 때도 우리 민족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뭐 대충대충 뭐 빨리빨리 그러면서 이제 응용하고 바꾸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이런 민족들이랑 이것을 2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못했을 것 같아요. 2000년은 그냥 한 100년만 가도 이게 성경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저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상한 신조어가 그렇게 많아요. 뭐 말을 합쳐가지고 저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하셨을 때 그 민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 성경을 깊이 잘 지키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적어도 구약에 대한 기본은 딱 깔아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낼 필요 없이 이 말이 이 말이다. 저게 저거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라 회당에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니고 가지고 있을 일이 만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볼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통용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궁극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여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사역을 하셨냐. 딴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셨음을 쭉 풀어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꺼도 되겠다. 제가 이번에도 이 나라에 가서 좀 느꼈는데요. 좀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일평생 성경 얘기했는데, 나 일평생 복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나는 복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다면서. 이번에 꿈벌에 참여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꿈벌에 참여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제야 복음 깨달았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자기가 부담스러웠다고. 나는 수십 년 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도 성경을 전했는데 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내가 전한 건 뭐냐, 그럼 저 사람들은 전에 과거에 전했던 건 뭐냐, 아니 왜 이제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분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또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베베 꼬는 게 아니에요. 좀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예, 이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 전체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향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복음을 말한다. 성경 전체는 복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안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성경 안에 있는 교회 얘기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성경 안에 있는 이거 뭐 이렇게 우리 믿음 얘기한다고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말 얘기해 볼게요. 성경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복음입니까? 성경 안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얘기하면 복음입니까? 분명히 이건 복음일 수 없어요. 물론 전체를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복음일 리 없습니다. 바벨론이 복음일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족장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얘기를 하는다 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 얘기하고 성경 전체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은 복음을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그 자체 그게 복음이야. 그건 그렇지 않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성 요소나 성경 안에 있는 언급된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성경에서 교회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바벨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율법과 복음을 가렸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언급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지만 성경 안에는 율법도 복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언급한다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경 얘기했대요. 성경에 있는 얘기했대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바울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교회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바벨론이나 성경에 있는 아수르나 성경에 있는 다른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근데 이 둘 미묘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해서 본인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합니다. 제가 더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예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많은 부분들의 어떤 혜택과 그 어떤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만 정작 지금 가장 큰 부재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 깊이 몰라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난 그래서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니까 이래놓고 땡치고 전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는 수많은 부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의 출발이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의 출발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 신학의 출발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하니까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신론부터 인간론부터 그 다음에 기독론이며 성경론이며 구원론이며 이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원래 얘기를, 상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와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활해야 되는지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이걸 각자의 테마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론은 그 각자의 테마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미묘한,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론은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중에 하나. 그래서 너무 많은 신앙생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오해될 소지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저희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비방을 이렇게 할 의도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성경에는 복음도 있다라고 조성욱 목사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리분별 정확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풍간이 안 되니까 자기는 성경 얘기하면 복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에 있는 얘기하면 무조건 복음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복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과 복음에 대한 차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자체를 언급한다고 그게 복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후자를 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예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정확한 기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성경 들고 딴 말합니다. 그게 비단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입니다. 성경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장 정상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정상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복음을 모를 수 있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구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 또 몇 가지 외경부터 시작해서 더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냐면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경 아니까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가장 많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넌 복음 안 드셔. 불신자한테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예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예. 네. 근데 그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동일한 말입니까? 예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었다니까.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랐습니다. 복음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가려워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비난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성경을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예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성경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 당세복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뛰어난 그것도 초창기에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레닌 목사님을 만난 거, 아놀드 목사님을 만난 거, 벨무데스 목사님 만난 걸 보면 야, 향후에도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 분이 딱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특별히 레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멕시코 갔다 그냥 갔을 뿐이고 교회 크기나 나이나 그동안의 어떤 사역이나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배워야 될 사람이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연결됐어요. 그중에 아놀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놀드 목사님께서 자기는 일평생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있다가 하나님 믿고 나왔어. 원래 운동선수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 정도라면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생을 걸고 주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교회를 80몇 개를 세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에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학교 교수도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쳤대요. 신학 과목이 힘듭니다. 서머리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모든 과목을 가르칠 정도는 그 정도로 생명 걸고 공부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나사렛 교단 전체의 전도부장이셨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로 얘기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 같다, 그 군병 같다라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나를 좀 지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경을 전했고 성경을 믿었고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신학까지 전달한 사람입니다. 알았고 나름 믿었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 자, 성경을 알았고 믿었고 전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전했던 것이 복음인가? 이 사람이 알았던 것이 복음인가? 이 사람이 믿었던 게 복음인가?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면 아직도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서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냐?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냐? 예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예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 복음 있고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성경과 복음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복음을 빼고도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 들고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걸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를 옮겨난 게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 거기에 자기 신학이나 생각들을 가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오면서 6시간짜리 그 오래된 예수님 영화를 봤어요. 아, 대부분 그 어떤 뭐 환경이나 시대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근데 아쉬운 게 많아. 아쉬운. 내가 성경 봤을 때 이 부분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쉽다. 책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과 관련된 책을 얘기하면 또 사실은 성경 그대로 얘기하기보다 성경에서 지가 발견한 걸 쓴 거예요. 제가 봤던 책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생태주의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태주의자였대.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얘기 가지고 뭐 CEO 예수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물론 성경에서 뭔가 모티브를 얻어낸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변질시켜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복음 빼고 딴 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다니.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서 복음인 줄 알고 성경 믿으면서 복음 믿는 줄 알고 성경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정확한 복음의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모든 말이 맞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끔 복음을 제외하고 나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로 성경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을 깨달아야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얘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성경이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가 확인한 바 성경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내용은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이 복음이 전 열방에 전달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와 그 일에 주께서 천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인이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한 부분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귀중한 하나님 역사들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이 너무 건질건질한데 일단 오후 예배 때 좀 풀어내도록 하겠죠.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고서도 이렇게 보고서 썼는데 제가 보고서를 몇 번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 이름을 표현 못하니까 A 지역의 C 전도사님, Q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아예 A, B, C, D, E, F까지 나가야 되니까 이게 언급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글을 썼는데 읽고 또 전사님 이름이 언급됐을까, 지역이 거론됐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요번에 귀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역 내내,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혹시, 분명히 오늘 설교했던 이 내용이 우리를 하여금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책 잡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봐라. 성경이 복음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굉장히 괴기를 많이 쓰는 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깨닫게 하신 사역을 하셨어요. 깨닫게 하셔서 전달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세계복음에 대한 성경은 바로 이것의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의 종착은 복음과 세계복음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올바로 성경을 깨닫게 할 이 부분에 대한 응급,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차이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성경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예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해왔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없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토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이용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합니까? 이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오해된 겁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볼 때 사단이 조금씩 변질시켜서 이걸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묘하게 섞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기준을 볼 때는 이건 엄밀히 다른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오늘날 그 차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이꼬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갔을 때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복음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과 복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은 올바로 깨달아야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들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과 복음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오늘날 전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유대교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성경도 있지만 복음만 없습니다. 복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여러 가지 것 중에 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신학이 존재하는데 성경 들고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고 신앙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만들어놓은 사단의 패러다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단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우리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주께서 원하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상한 것 깨닫는 것 말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 성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깨닫는 것, 우리가 정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과 복음의 어떤 구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스.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예스.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냐? 예스.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또 비난받을까 봐.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까지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시겠죠? 아주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니까요. 이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꿈이라도 생각 못했겠죠. 본인이 복음 모른다는 거. 예, 꿈이라도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성도들 중에도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했는데 내가 복음 몰라? 나보고 복음 모른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당신 복음 아냐? 왜 그러냐? 이 배경에는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의 구분을 몰라요. 이들에게 유대인에게 적용했던 기준은 사라졌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또 정말 오래간만에 원주에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교회에서 또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때에 주님은 딴 거 하시지 않으셨고 이거 하셨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게 뭐냐는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 깨닫는 내용이 뭡니까? 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또 너무 이상한 쪽. 올바른 성경의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참된 구원이 전 열방에 흘러갈 것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의 방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복음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와 관계되어 있고 이게 올바른 깨달음. 이 세 번째, 그리고 바로 이 사역을, 이런 깨달음의 사역을 계속 풀어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과 복음에 대한 구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분명히 복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지 그들이 삽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중요한 시간에 딴거 하지 않으시고 하셨다는 거죠. 이 원수교회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제자에게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도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성경을 깨닫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과 복음의 구분들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이 성경을 알고 듣고 믿고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